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이름만 대면 알만한 미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미국의 유명한 기업 경영자가요. 5명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자퇴시켰습니다. 미국의 기존 교육 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기존 교육 방침과 다른 학습을 시킨다면서 본인이 학교도 세웠습니다. 이게 2014년 일인데요. 그동안 이 학교는 언론의 접근에도 불구하고 공개된 적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 교장의 이전 인터뷰와 국세청에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소개됐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역경을 넘어 별을 향해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딴 에드 아스트라인데요. 이 학교는 일단 학년 구분이 없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7살에서 14살 아이의 학생들이 40명쯤 다닙니다. 수업은 전통 방식을 벗어나는데 학년을 정하지 않고요. 숙제는 뭐 거의 없고 성적도 매기지 않고 교과 과정도 매년 바뀌고 그중 절반은 학생들 스스로 결정합니다. 주로 자신들이 정한 주제를 토의하는데요. 우주 탐사, 환경 정책 등 특정 주제를 정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합니다. 구체적인 토론 주제들은 이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고를 동시에 가르친다는 이 교육 목표가 근간이 되는데요. 이 학교는 바로 우주선을 띄우고 전기차를 만드는 혁신 기업가로 알려진 스페이스X사의 일론 머스크의 학교입니다. 아직 졸업생이 없어서 평가는 이르지만은요, 기술과 윤리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가치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를 중심으로 한반도 현안을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또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이야기 미국사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F5 데이비드가 부릅니다. Words don't come easy. 들어보시죠. Words don't come easy.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에피도렉스. 미국 식약청 FDA가 마리화나에서 추출해 만든 처방약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그 이름은 에피도렉스인데요. 이 약은 영국의 제약회사 GW 파머스티컬이 신청했던 두 개의 간제 처방약 중 하나입니다. 이 딸기향이 나는 시럽 형태의 이 약품은 대마초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을 정제해 만든 것으로 희귀 소화 간질인 드라베 증후군과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 치료제라고 합니다. 이 약품을 다른 간질약과 혼합해 투약할 때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임상실험에서 이 드라베 증후군을 앓는 어린이들은 에피도렉스를 복용했고 발작이 39% 감소했습니다. 또 레녹스 가스토 증후군의 경우 37%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FDA는 이번 성명에서 마리화나의 안정성이나 의학적 효용을 인정한 것이 아니고 이 물질의 한정적인 사용만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리화나나 마리화나 성분 전체의 승인이 아니라는 것도 꼭 밝혀야 한다면서 특정 용도의 의약품 한 가지를 승인한 것이고 잘 통제된 임상실험을 통해 특정 조건에 대한 이 성분의 사용을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마리화나가 의약 목적으로 합법화된 주들만이 아닌 미 전국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마리화나가 1급 마약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마약 단속국이 에피도렉스의 판매를 막을 거라는 관측도 있었지만 제조사인 GW 파머슈티컬스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레드 핸드.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23일 트위터에 어젯밤 버지니아 렉싱턴의 레스토랑 레드 핸에서 주인으로부터 내가 미국 대통령을 위해 일하고 있다는 이유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며 나는 정중하게 레스토랑에서 빠져나왔다고 적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난 후 레드헨이라는 이름의 식당은 이번 주 내내 미 언론에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 이유는 식당을 찾은 사람들이 음식을 먹기 위한 목적이 아닌 이 식당의 주인을 시위의 대상 혹은 지지의 대상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단 23일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당시 집에 있었던 식당 주인 윌킨슨 씨는 주방장으로부터 샌더스 대변인이 식당에 손님으로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질문을 받았고 직원들이 약간 걱정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약은 샌더스 대변인 남편 이름으로 8석을 했는데 윌킨슨 씨가 식당에 도착했을 당시 그들 테이블에는 치즈 접시가 놓여 있었고 주방에선 이미 요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윌킨슨 씨는 직원들에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말해보라. 샌더스 대변인에게 나가달라고 할 수도 있다 라고 말하자 직원들은 그렇다라고 답했습니다. 직원 중 몇몇은 동성애자라고 설명했는데요. 직원들은 샌더스 대변인이 성전환자의 군복무를 금지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을 옹호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모두들 불법 이민자의 부모 아동 격리 정책을 변호하며 질문을 피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고 윌킨슨 씨는 밝혔습니다. 바로 이것이 샌더스 대변인이 식당에서 나가야 했던 이유였는데요. 이후 버지니아주 렉싱턴시에 있는 이 작은 레스토랑 레드 헨은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들로 북적였다고 미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식당이 저녁 영업을 준비하는 오후부터 항의자들이 주변 거리의 모습을 드러내더니 갈수록 인파가 모여들었고 식당의 지지를 표하기 위해 2시간을 달려왔다는 부부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식당 주인의 저항이 자랑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25일 레드헨 식당은 샌더스 같은 좋은 사람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걸 거부하기보다는 더러운 차양과 문, 창문을 청소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한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V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를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번 주 독자들이 선택한 뉴스는 또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요. 먼저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본 뉴스 뭔가요?
네, 김용남 기자가 23일 보도한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제재를 연장했다. 그리고 또 북한을 여전히 안보 외교 경제의 특별한 위협으로 간주했다라는 내용입니다.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 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2일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지난 2008년 발동된 행정명령, 행정명령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134665, 뭐 13570, 다 이제 북한의 제재와 관련된 내용인데 네. 여기에서 규정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상황이 오는 26일 이후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연방관보에 게재했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는 북한이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그리고 경제에 흔하지 않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보면 무기화가 가능한 핵물질들이 확산될 위협이 한반도에 존재하고 또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들며 미군과 동맹 그리고 영내 교역국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또 이런 북한의 위협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 그리고 북한 정부의 다른 도발적이고 억압적이며 불안정하게 만드는 행동, 정책이 포함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런 이유로 북한에 대한 행정명령 13465에 명시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태세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미북 정상회담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제재를 연장하기로 한 것,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네, 미국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할 때까지 압박은 계속한다, 이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네. 물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최대 압박, 그러니까 맥시멈 프레셔라는 말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재는 북한과의 핵 협상에서 중요한 지렛대가 될 것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기본 입장입니다. 네. 때문에 이번에 대북 제재를 연장하거나 또 북한이 여전히 미국 안보의 위협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도 이런 기조를, 그러니까 지금 북한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양국 관계에 실체적으로 변한 건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해왔던 것처럼 올해도 역시 이 북한 제재와 관련된 이 행정명령을 연장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 또 일각에서는 제재 완화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최근 달라진 한반도 분위기를 고려해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을 수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중국이 대북 제재를 좀 느슨하게 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어요.
예. 25일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린 공화당 선거 유세에서 한 이야기인데요. 네.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중국이 더 이상 우리를 돕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애석한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앞서서 21일 열린 강요회의에서도 유감스럽게도 현재 북중 국경이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북한과 중국 국경 지역에서 실제로 제재가 좀 느슨해진 상황인가요?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보면 네.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국 당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로 취했던 조치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어서 화학과 금속 제품 등 안보리 제재 품목이 아니지만 중국의 독자 제재 차원에서 거래를 막았던 물품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건 상당히 풀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유엔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북한산 해산물 판매 이것도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있고요. 네. 또 북한인 노동자 고용도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뭐 단둥같이 국경하고 좀 인접한 중국의 도시들은 부동산 가격이 좀 들먹일 정도로 활기가 있다라는 보도도 있던데요.
예, 이것도 상당히 뭐 재밌는 흥미로운 네. 보도인데요. 네. 단둔과 신우주를 잇는 신안록강 대교를 완전히 개통하기 위한 북측 지역 공사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때문에 이 대교와 인접한 중국 측 지역들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비공식 무역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다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분위기가 과연 중국 당국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지
꼭 그렇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제 전문가들은 김정은 위원장과 시진핑 주석이 세 차례 만났지 않습니까?
네.
이런 만남이 북중 간의 비공식적인 경제 협력을 추진하는 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중앙정부는 뭐 외교부나 이런 곳에서는 여전히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은 밝히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이제 지방 정부나 민간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런 두 나라 최고 지도자들의 잇따른 만남이 어떤 대북 제재 이완의 신호탄이 됐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또 이미 북한 고려항공의 정기 노선까지 확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네. 이것도 상당히 실질적이면서도 상징적인 조치라고
그렇죠?
볼 수 있는데요.
네.
고려항공이 28일부터 주 2회 평양 청두 직항 노선을 신설을 하고 또 다음 달 중에는 평양 시안 노선도 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이로써 고려항공의 중국 내 노선 베이징, 상하이, 선양에 이어서 5개 도시로 확대되고 있고 또 이렇게 이제 노선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중국인 관광객 다시 북한으로 많이 들어갔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중 간의 어떤 그동안에 갇혀 있었던 경제 교류가 서서 이제 풀리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중국의 대북 제재도 시간이 갈수록 좀 느슨해질 수도 있겠네요.
네. 미국 간의 뭐 핵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더구나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점차 악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중국이 굳이 미국이 원하는 대북 제재에 협조해줄 이유가 그리고 또 전략적인 판단으로도 좀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뭐 앞으로 북핵 협상 과정에서 이 제재 문제가 쟁점이 될 것 같은데요.
예.
자, 이번에는 두 번째로 많이 본 기사를 좀 알아보죠.
네, 미 국무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 외에는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기사입니다.
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명한 공동성명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이런 얘기를 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총령 기관지 조선신보가 있잖아요.
네.
근데 조선신보가 최근에 허용 안 되는 배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북한에 대한 일방적 핵 폐기 요구는 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주장에 대한 국무부의 입장을 묻는 VOA의 질문에 이제 국무부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건데요.
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공동 성명은 개방적이고 정직한 논의의 출발점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어서 공동 성명은 북한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게 비핵화하려는 절차의 시작이다. CVID에 못 미치는 결과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공동성명에는 CVID라는 말을 쓰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냥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이라고 네. 썼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출발이고 하지만 미국하고 북한이 최종적으로 가야 될 곳은 결국은 CVID다라는 그런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겁니다.
네.
또 이에 대해서 미국이 비핵화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때까지 제재의 효력은 완전히 유지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했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지점까지 온 것은 국제사회가 채택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했기 때문이다 라면서 이번 절차가 성공적인 결과를 맺도록 이런 노력들이 보장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또 미북 정상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이끄는 후속 협상이 이루어지길 고대한다라고 국무부가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그 폼페오 국무장관의 후속 협상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싱가포르 정상회담 뒤에 아직까지는 폼페오 장관이 북측을 만난 적은 없죠?
네, 그렇습니다.
네.
두 정상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미북 정상회담 이 공동 성명에는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한 측 상대방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후속 협상을 갖겠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에 따라서 이르면 이번 주에 폼페오 장관이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만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특히 북한의 경우는 폼페오 장관을 상대해서 누가 할 것인지 이 회담을 전에는 이제 김영철
네.
부장이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공동성명에는 폼페오 국무장관과 북측 고위 관계자라고만 명시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카운터파트가 아직 안 정해진 건지 아니면 정해졌지만 공개가 안 된 건지 아직 이런 상황입니다.
뭐 양측 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게 보는 시각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은 정상회담에서 논의되거나 합의한 사안을 지금 보면 실행에 옮기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미국은 얼마 전에 한국과 연합 군사훈련 중단한다라고 공식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한국은 이 공동성명에 나와 있는 한국전쟁의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아직 오지는 않았으면 않았습니다만 절차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도 좀 무리일 것 같다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연일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큰 성공이라고 자평하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과 북한 측 상대의 고위급 협상은 열리지 않고 있지만 지금 양측 실무자들의 회담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건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27일 상원 청문회에서 이런 사실을 확인해 줬고요.
네.
또 자신이 주도하는 협상팀에는 핵 전문가, 한국 아시아 전문가, 그리고 국무부, 국방부 관계자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무자들의 물밑 협상에 진전이 없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이 실무 협상이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니까요.
네.
그런데 28일 파이낸셜 타임즈가 조금 흥미로운 보도를 했습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다음 주에 후속 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보도 근거로는 폼페이오 장관이 당초 다음 주에 인도 외무장관을 만날 예정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회담을 최근 취소한 게 확인됐다고 하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평양 방문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보도에 보면 국무부가 이와 관련해서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녹음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는 아직 국무부의 공식 발표는 없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한 주간 VOA 방송 한국어 홈페이지에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뉴스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 번째는 어떤 뉴스인가요?
네. 장량희 기자도 북한의 네. 인권 관련 분야
네.
뭐 계속 취재해오고 계시는데
네.
미국 내 인권 관계자들이 북한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촉구한 내용입니다.
네.
자국민이 최대 동맹인 미국의 의회에서 큰 상을 받는데 초대받은 한국 외교관들이 참석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올 거라고 내심 생각을 했는데 저도 좀 뜻밖이었었어요, 사실.
과거 북한과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 긴장 안화와 관계 개선을 주력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에는 침묵하고 있다 이런 비판인데요.
네네.
또 일부 대북 인권 단체들, 그러니까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들은 최근 화해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인권단체들의 활동이 위축되고 있다 이렇게 토로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민간단체들의 대북 정보 유입 활동에 경찰의 검열, 제지가 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북한 정치범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인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의 이야기를 잠시 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내는 게 뭡니까? 김정남은 왜 암살되었는가? 그다음 더 월, 뭐 트럼프 국회 3연설,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게 뭐 큰 문제가 될 게 뭐 있어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김정은이가 자기 형을 죽인 것도 사실이고 그것도 또 우리 KBS에서 만든 뭐 검열을 한다는 게 검열을 당한 거죠 우리가. 근데 아마도 이번 29일에 또 할 것 같아요. 뭐 당혹스럽죠. 아이고 도대체 우리 다시 북한에 사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 내가 북한에 사는 거야 이렇게 느낌이 들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경찰이 따라다니고 하니까.
네, 이런 비판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네, 김용건 기자가 해당 기사에서는 이제 한국 정부의 입장을 따로 취재한 건 아닌데요.
네.
일단 한국통일부는 남북 정상회담 이후 대북 전단 살포 관련 행사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이제 한국 언론들은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문제는 뭐 처음 불거진 문제는 아니잖아요.
네네.
여러 차례 불거졌고 또 이 문제가 법정까지 간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네.
2014년 10월 경기도 연천에서 날린 대북 전단 풍선에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고 또 우리 군이 여기에 응사하면서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됐지 않습니까?
네.
관련 단체들이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다가 경찰 등의 제지를 당하자 2015년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법원 판결을 보면 대북전단 살포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만
네.
또 동시에 정부의 제지 역시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들이라는 것은
네.
그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전방부대에 사는 인근 주민들 실제로 뭐 불안하다라는 그런 것 토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런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국가로서는 적법하다 이렇게 네. 판단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미 의회 일각에서도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에 좀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련 뉴스가 네 번째로 많이 본 뉴스인데요. 네. 에드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27일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방향을 바꾸도록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서 악몽 같은 북한 인권 문제 제기는 최우선 사안이 돼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최우선이라고 그렇죠. 이제 얘기를 한 거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실제로 비핵화를 한다 하더라도 북한 정권이 수용소를 계속 열어두고 뻔뻔한 사례를 지속하는 이상 북한은 절대 의미 있는 투자를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속될 수 있는 합의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개선이 필수적이다 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 인권법 재승인 법안은 북한 주민들이 기본적인 뉴스와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중요한 프로그램을 갱신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사실상 미국하고 북한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하다 보면은 이 인권 문제가 계속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겠죠.
네, 자 끝으로 많이 본 뉴스는 좀 다른 네, 뉴스죠?
그렇습니다. 뭐 저희들이 북한 관련 뉴스를 주로 전해드렸는데.
네.
저희 VOA 한국어 서비스에서 세계 여러 뉴스들도 같이 올리잖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지금 러시아에서 열리고 있는 월드컵 관련 소식입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은 뭐 축구보다는 다른 뭐 농구나 미식축구가 더 그렇죠. 인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 뭐 월드컵은 월드컵인 것 같습니다.
네.
한국과 축구를 좋아하는 그런 분들은 이 기사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다섯 번째로 많이 본 기사는 러시아 월드컵 축구 한국이 속한 F조 마지막 경기에 따라 16강이 확정된다 이런 기사였습니다.
네, 사실 마지막 경기가 끝났고
네.
또 16강 진출 국가도 결정이 됐죠.
네, 보셨습니까?
네, 뭐 사무실에서 네. 직원들이 다 소리를 지르면서 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변이었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한국이 속한 F조에서는 뭐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네. 멕시코하고 스웨덴이 16강에 진출을 했고요.
네.
한국하고 독일은 탈락했습니다.
그렇죠.
특히 27일 지금 얘기한 F조 마지막 경기 멕시코, 스웨덴, 한국, 독일 이 경기에 따라서 16강 진출의 여부가 이제 갈렸는데
네.
이날 이제 예상을 깨고 한국이 독일을 물리쳤습니다. 한국이 2-0으로 이겼고요.
예.
또 그리고 멕시코와 스웨덴 경기는 스웨덴이 또 3-0으로 이겼습니다.
네.
사실 이제 멕시코의 경우는 만약 독일이 한국을 이겼다면 16강이 어려워지는 상황인데
네.
한국 덕분에 스페인전에서 졌습니다만 16강을 확정 지었습니다.
스웨덴전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멕시코에서는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아주 막 대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분위기가 다른 곳은 바로 독일인데요.
그렇죠.
독일은 사실상 세계 최강 축구 강국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아시아의 한국에서 한국 과의 싸움에서 무참하게 패했다 이러면서 독일 내에서는 지금 독일 국가대표 감독 경질론까지 나오면서 여론이 상당히 안 좋다고 합니다.
네, 업사이드에서 그게 아니다라고 뒤집은 네. 심판에 대해서 우려를 오히려 한국 쪽에서 하더라고요.
네, 예. 그렇네요.
네, 자 미국은 축구 인기가 다른 나라보다 못한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최근에 미국이 월드컵 유치에 성공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 월드컵 개막일인 6월 13일 모스크바에서 FIFA 총회가 열렸는데요.
네.
여기서 2026년 월드컵 개최지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네.
미국, 캐나다, 멕시코, 이른바 북미연합하고 또 북아프리카의 모로코가 최종 후보로 맞붙었는데요. 사실 결과가 처음부터 좀 일찌감치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134표 대 65표로 나왔는데요.
네.
북미 연합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전망은 뭐 일찌감치 제기됐거든요.
네.
이에 따라서 이제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로 이제 처음으로 2026년에 미국, 캐나다, 멕시코가 월드컵을 개최합니다.
네, 뭐 2026년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는데요.
예.
뭐 글쎄요, 남북 관계가 이번 일 계기로 좋아진다면 남북 단일 팀으로 또 출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좀 이거는 네. 봐야겠죠.
네. 네. 자, 독자의 선택 오늘 마지막 뉴스까지 알아봤는데요. 내용 정리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와 관련된 행정 명령을 연장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미국 인권 관계자 또 의회 내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에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촉구한 내용,
네.
또 국무부가 다시 한번 CVID의 비핵화 원칙을 강조했다라는 소식, 그리고 마지막에 러시아 월드컵 경기 내용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이번 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형주 기자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듣고 계십니다. 아, 노래 한 곡 듣고 다음 순서로 가보도록 하죠. 넷 킹 콜이 부릅니다. Almost Like Being in Love 들어보시죠.
와,
네, 노래 들어보셨고요.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북한은 지금껏 매년 한국전쟁 기념일을 대미 주간으로 정하고 미국에 대한 비방을 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미북 정상회담 후 올해 처음 이번 주 내내 미국에 대한 비방을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탈북자들의 생각을 들어봤는데요.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에서 전문직이 종사하는 30대 탈북 남성은 탈북 전까지 매년 반복됐던 북한의 반미 주간 활동을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6.25 전후로 해서 항상 그 뭐 이렇게 반미 이런 주제의 영화 같은 것들을 돌리고 강연도 하고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6.25는 이제 미국이 북침했고 그리고 전쟁에서는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걸 이렇게 선전하곤 했었는데 사실 전쟁은 아직까지는 끝나지 않았잖아요.
네.
이제 휴전 상태이고 아직 종전 안 됐고 근데 북한은 계속 그걸 7월 달에 가서 전쟁 승리의 날로 기념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미북 정상회담 이후 달라진 북한의 행보가 다소 놀랍다며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조처로 생각된다고 말했습니다.
뭐 혹시 이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해 버리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이건 사실과 북한의 주장이 대체 사회 그런 보편적인 인식하고 완전히 180도 상반되잖아요. 근데 그런 쪽에서 볼 때는 북한도 이 좀 부담감이 있어서 지금부터 관계 개선하려면 이런 것들을 장치를 제거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아마
북한은 한국 전쟁 기념일이 즈음에 열었던 대규모 미제 반대 투쟁 집회를 올해는 열지 않았습니다. 노동신문과 조선중앙통신 등 관영 매체도 미국을 비난하는 어떤 기사나 논편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런 변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앞서의 30대 탈북 남성은 북한 주민들도 이를 환영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굉장히 기대에 차 있겠죠. 사실 뭐 북한 실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실망하고 있어서 정말 이런 기회가 정말로 북한이 정상국가로 나가고 우리도 남들처럼 좀 제대로 된 자유를 가지고 조금 더 부유한 생활을 누려봤으면 좋겠다, 좋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감에 많이 차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사실 의구심보다는 북한이 지금까지 했던 거가 왜 180도 다르지 하고 그런 의구심보다는 오히려 더. 네.
이 남성은 자신은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된다고 해도 북한이 정상국가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북한 주민들은 현 상황에 대해 기대감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 북한 정권의 반미 활동에도 불구하고 북한 주민들은 미국 국민에 대해선 적대적이지 않다면서 미북 정상회담 이후 반미 주간을 조용히 보내는 북한 매체의 변화를 주민들은 반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 주민들이 이런 변화에 무감각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뭐 매번 용화한다고 할 때 그러니까 용화를 이제는 북한이 계속 그 정치 선전을 엄청 계속 끊임없이 강화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그 어떤 새로운 시도나 뭐 새로운 말 같은 것이 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뽀아다갔다 될 만큼 정치적인 선전을 해서 이제는 정말 뭐 내일 당장 전쟁이 일어난다 뭐 한다고 해도 별로 그렇게 의식이 너무 둔화된 것 같아요. 정치적인 의식이.
1990년대 말 러시아 내 북러 합영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하다 탈북한 박명남 씨는 현재 미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살고 있는데요. 북한의 변화가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저는 뭐가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우리는 6.27 반미주간이라고 하지만 1년 12달 365일을 반미교육을 받고 살았잖아요. 미국은 하나는 이미 살 수 없는 철천지 원수라고 교육받았고 밤낮 북한인 그 모든 명분을 내세우는 건 미국 때문에 못 살고 미국 놈을 때려잡아야 된다는 교육만 받았는데 이런 걸 안 하는 이유가 김정은이 시간 벌기 전술인지 아니면은 저 뭐 내부적으로는 또 따로 뭐 반미 그건 안 하지만 내부적으로 강의는 계속 하겠죠. 일단 내 생각에는 미국 놈도 나쁜 놈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또 진짜 김정은이가 이렇게 한번 이번 기회에 북한도 좀 자세하게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미국과 손잡아서 좀 자극시키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건지.
박 씨는 자신이 혼란을 느끼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북한이 반미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체제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 느낌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라는 걸 반미를 내세우자는 북한은 명분이 없거든요. 북한 체제.
박 씨는 결국 북한이라는 체제의 특성상 반미 활동을 중단한 현 상황은 전술적인 차원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2011년 미국에 입국해 유타주에 살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제니퍼 김 씨는 북한이 반미 주간의 활동을 중단하는 말 자체를 믿을 수 없단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 씨는 10여 년 동안 군복무를 한 경험을 말하며 반미 주간에는 훈련도 더 심하게 했고 시위에도 참여했다면서 북한이 외부에 비춰지는 행동은 자제해도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워싱턴에 방문한 한국 내 민간단체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미북 정상회담 이후 반미 주간의 변화를 포함한 현 상황과 관련해 미 정부 관리들과 나눈 대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NS에 들어가서 그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 생각 없이 김정은이를 그 지켜 세우고 미북 관계가 좋은 듯이 얘기한 게 아니다. 지금 김정은이는 자기도 모르게 함몰되어 있다. 어디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쳐놓은 군부에. 그래서 지금 유사일에 처음으로 미국에 대해서 반미주간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나도 이상하다.
김 대표는 북한의 최근 변화는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또한 북한의 대미 전략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관영 매체나 내부 강연 자료에서 반미 분위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북한의 반미주간을 지켜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이 이어지면 북한이 과거와는 달리 미국과의 관계를 설정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입니다. 김 대표는 미국 정부도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 같다며 하지만 김 위원장을 대하는 방식의 변화가 북한의 반미 활동 중단을 이끌어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한편으로 이 반미 주간에 침묵하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과거에 북한은 우리가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기를 만드는 게 미국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라고 하고 있어요. 나아가 조국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고 얘기해 왔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김정은과 트럼프 대통령이 사진 한 컷 남긴 것만을 봐도 환호를 해요. 정말 드디어 장군님께서 이기시는구나. 장군님만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데 그 정도에 나오고 북한은 내부 강연에서 늘 당에서 평화적으로 회담을 하면 할수록 멸족의 청창을 더 굳게 잡고 통일 준비를 더 해야 된다고 군인들에게 늘 교육해 왔어요. 근데 그런 게 없어 지금.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북한 사람은 당혹스러울 거예요. 이거 왜 이러지? 이러다가 어떻게 되지?
이러는 북한. 김 대표는 혼란스러워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는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소위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트럼프의 메시지가 소위 그리고 우리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보고 듣는 탈북자들에 의한 내부 정보 유입이 실현돼야 된다고 봐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백악관 관계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은 있을지 말지한 핵무기에 관심 없다. 북한 주민들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에 관심이 있다 그러더라고. 내가 듣기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듣던 거하고 많이 다르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김 대표는 한국에 돌아가면 자신이 운영하는 자유북한 방송을 통해 이런 메시지를 북한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캘리포니아에 이어서 콜로라도와 애리조나, 네바다에서도 금광과 은광이 새로 발견됐습니다.
콜로라도에 가면 금을 쉽게 찾을 수가 있다죠.
거기서는 누구든 나중 왔네 하고 열심히 일만 하면 하루에 5달러, 아니지 10달러나 되는 돈을 손에 쥘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람들은 기대한 것만큼 금이 많지는 않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금이라곤 아예 씨를 말려놓고 떠나버린 것 같아요.
몇 년이 지나자 콜로라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금은 금광 회사를 통해 채굴됐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4부 1850년대 미국.
서부로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대륙을 횡단할 수 있는 수송수단이 필요해졌습니다. 철도가 부설되기 전까지 보급품들은 마차에 실려 서부로 운송됐습니다. 1855년 레셀과 메이시스, 워들 세 사람이 수송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철도가 생긴다 말은 많지만 북부와 남부가 저렇게 의견들이 다르니 이 대체 언제 생기겠습니까? 아, 이런 틈을 타서 동부에 있는 정부 보급 물자를 이 서부 지역 군인들에게 실어나르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동부에 있는 정부 보급 물자를 서부로 실어나른다. 잘만 하면 요즘 같은 때에 좋은 돈벌이가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짐마차 몇 대 장만해서 수송회사부터 먼저 설립하고 일을 한번 시작해봅시다.
우리 셋이 자금을 모으면 우선 아쉬운 대로 짐마차 5대는 마련할 수 있으니 이 다섯 대로 일단 영업을 시작하고 돈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족족 집마차 수를 늘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머지않아 우리 마차들이 짐을 가득 싣고 동부와 서부, 서부와 동부를 가로지르며 달리는 날이 곧 오고 말 테니까요.
불과 다섯 대 짐마차로 시작했던 이 회사의 수송 장비는 3년 만에 짐마차 3,500대와 소 4만 마리로 늘었습니다. 1850년대 미국은 동부와 서부에서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한 달에 두 번 배를 통해 샌프란시스코까지 우편물이 운송됐고요. 한 달에 한 번씩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캘리포니아주까지 짐마차를 이용해서 느린 속도로 우편물이 배달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일주일에 두 번씩 대륙을 횡단해 캘리포니아주까지 우편물을 발송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새로 설립된 대륙 횡단 우편회사에 우편물 배달일을 맡을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우편물은 먼저 철도나 선박으로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까지 수송되고요. 거기서 다시 4마리나 6마리 말이 이끄는 대륙횡단 수송회사의 역마차에 실려 보내졌습니다. 우편물은 보통 세인트루이스에서 출발하면 24일 만에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역마차가 운영되던 때 우정 장관은 남부 출신의 AV 브라운이었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역마차 수송이 철도로 수송하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믿었고요. 대륙 횡단 철도가 남부 노선으로 캘리포니아까지 부설되기를 바랐습니다. 브라운 장관은 철도 노선이 다른 곳으로 정해지면 겨울에 폭설이 내리면 폐쇄해야 되지만 남부 노선은 계절에 상관없이 1년 내내 운영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륙 횡단 역마차는 승객 4명을 태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역마차를 타고 서부로 가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역마차는 말과 운전자를 교체하면서 쉬지 않고 달렸는데 음식을 먹을 곳도 마땅치 않았고 길 어디에선가 백인들에게 적대적인 인디언들을 만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아주 위험한 여행이었습니다.
미주리와 캘리포니아 사이의 최단 거리는 미국의 중부를 가로지르는 노선이었습니다.
보랑말 속달 우편 이름으로 포니 익스프레스가 어떻습니까? 조랑말이 꼬리를 흔들면서 대륙을 가로질러 가장 빨리 배달되는 우편 서비스 포니 익스프레스.
포니 익스프레스라. 아, 그거 좋은데요? 지금처럼 남부로 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최단 거리인 중부 노선을 개발하면 동부에서 중부를 가로질러 곧바로 서부로 갈 수 있으니 최대한 빠른 시간에 도착할 수 있겠군요.
그럼요. 중부 노선을 개발해서 쉬지 않고 달리는 거죠. 우리 포니 익스프레스라는 이름으로 1년 내내 이용할 수 있는 속달 우편 서비스라는 새로운 시대를 한번 열어봅시다.
조랑말 속달 우편 포니 익스프레스는 동부와 서부 사이의 우편 배달 속도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포니 익스프레스는 기수가 최대한 말을 빨리 달려 운반했고요. 새 말을 갈아탈 수 있는 역들이 24km마다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한 기수가 역마다 들러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면서 120km를 달리고 나면 우편물을 다른 기수에게 인계하고요. 그 기수는 또 다른 역마다 들러서 새로운 말로 갈아타며 달렸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캘리포니아와 미주리 사이에 우편물들이 운송됐습니다. 처음에 캘리포니아에서 포니 익스프레스를 이용해 미주리까지 우편물을 보내는 데는 불과 열흘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샌프란시스코까지 전신체제가 완성되면서 더 이상 조랑말을 이용한 속달 우편 제도가 필요 없어졌습니다. 1861년 10월 포니 익스프레스는 등장한 지 겨우 18달 만에 더 이상 운영되지 않고 막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면서 연방정부는 서부에 대해 관리를 더 강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연방정부는 몰몬교로 불리는 한 종교 집단과는 긴밀한 유대관계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몰몬교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1823년 당시 18살이었던 조셉 스미스라는 한 젊은이에 의해서 창시됐습니다. 부여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생생라디오 매거진은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장량이었습니다.